욥기 36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관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려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는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죠. 처음에는 뭐 우리가 신앙의 길에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히 잘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하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민을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스피커다.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욥과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이 받는 고난의 깊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욥에게 사실 회개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또 심지어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하고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야말로 거룩한 잔소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자칫하면 잔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다 잔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이 얘기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들먹이고 제일 자주 들먹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 것이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이나 하나?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기나 하나? 그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에 분노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 잔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벌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건 죄에 대한 벌이고 심판과 정의가 지금 당신을 통해 세워지고 있는 거야. 당신이 고난받는 것,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 당신이 이 지금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 분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듯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경각심을 이렇게 욥에게 불어넣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태도로 드러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태도가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태도인가, 이건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좀 버릇없이 굴어도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깍듯한 예절을 지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내면과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분께서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바꾸시고자 한다면 그 중심을 바꾸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중심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겉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한 번만 건드리면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그럼 욥의 고난이 뭐 잘못된 거냐?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은 우리가 이해로 들어간다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단지 고생하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변해야 돼? 욥과 같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뭐하러 변화시키는데, 뭘 변화시키겠다고 고난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 왜 사탄한테 내줘요? 사탄이 집적거리려고 그러면 막아주셔야지.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내주냐는 말이죠. 왜 욥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욥만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욥을 왜 내주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왜 새 친구들한테 그렇게 못 들을 소리를 듣고 심지어 젊은 엘리우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여기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이 뇌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대속물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재물과도 같은 성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물을 드려도 욥처럼 많이 드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말로 치면 예배를 드려도 욥처럼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린 사람이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재물 갖다 놓고 헌금 많이 한 게 그게 당신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진 않을까,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말은 다 일일이 옳아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대가 지금 억울하다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리고 그 당신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한테 유익한 게 없다. 하나님한테 아무리 때를 쓰고 졸라도 당신이 철저한 회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회개하지 않고 자꾸 불러대면 뭐하냐.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 전혀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아무리 부르짖은들. 그래서 지금 당신 지금 이 사정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몸부림쳐봐야 소용없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지금 밤에 뭐 잠을 못 자고 온 전신에 가려움을 긁는 사람한테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뭐 말이 되겠어요?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에 사람들이 이게 못 견뎌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낮에 자살하는 사람보다 밤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밤에 자기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끌려가게 돼 있어요. 누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죠. 게다가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뭐 수면제라도 먹고 하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는 또 다 곳곳에 해요.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다 악을 택하지는 않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환난을 겪건 안 겪건, 고난이 왔건 안 왔건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나한테 아직 찾아오지 않은 죄인이 있고 고난을 많이 겪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악을 택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반응으로서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컨대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지 인도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그걸 멸시하는 거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소리 할 때 그냥 돌아와라 이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잔소리 할 때 그러지 않아요? 야, 너 그냥 고칠래? 맞고 고칠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맞고 고치는 애들은 뭐예요? 부모의 길이 참음을 악용하는 거죠, 뭐. 어제도 용서했으니까 오늘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거짓말 하지 마. 너 아버지 지갑에 손대지 마. 처음에는 안 때리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아, 손 안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뭐 뒤어지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엘리우가.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달라서 인간을 어떻게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모르겠냐? 예? 누가 그의 길을 정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다 알겠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요바 너 지금 내한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야. 그걸 부당하다, 불의하다고 말하지 마라.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애를, 요새는 뭐 때리는 부모도 별로 없지만 때리면 신문에 나오면 난리인데 때리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부모들이 매를 잘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면은, 예, 아버지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 매를 대신 맞거나 뭐 몸을 감싸다가 맞는 때도 생기고 말이죠. 애를 그 아버지의 매질에서 어떻게든지 빼내가지고 그 애를 그래도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뭐 못난 부모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머니가 더 화를 내.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애를 아주 그냥 뭐 반 죽여놓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더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매를 한 대 때릴 수 있는데 그 매를 커버해 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친구의 역할이지 다른 매를 가져와서 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게 욥기 구조를 보면은 새 친구들의 소위 욥에 대한 비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뭡니까? 뭐 상처에다가 뭐 고춧가루 뿌린 데나 소금가루를 뿌린 데나 상처 아픈 데다가 지금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고 뭐 거짓말 죽어가는 시체의 매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옳은 소리도 시체의 매질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극히 옳은 얘기인데도 상처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신앙인 길 어차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순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우리 다 번호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 받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강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한 적당한 양의 강도의 고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다 죽을 지경이야. 애는 애대로 죽을 지경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죽을 지경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지금 죽을 지경이고 말이죠. 가족은 가족대로 죽을 지경이고. 예? 이거 정책은 정책 때문에 이게 와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엊그제 식당 가면 식당대로 난리가 나서도 죽을 지경이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서 화내면 뭐합니까? 제가 식당 가서 QR 쿠폰가 그거 안 했다고 말이지. 서서 한 10분도 넘게 기다려야 되지만 그 화내면 뭐예요? 그 사람들도 고난받고 있는데 손님 좀 받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고난받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종업원한테 화를 내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분노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24절,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세미나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강의를 시작하는 건 참으로 조심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욥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르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을 자꾸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또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때로 무의미하지 않지만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틀에 가두거나 하나님을 더 좁게 만들거나 혹시 하나님을 더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절 이하가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엘리후가 한번 질문하는 것 그 내용이에요. 자,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시를 쓰든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찬양으로 하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해도 좋고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하나 불러놓고 하나님은 위대하셔. 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비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번개와 천둥을 치시고 이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후는 결국은 불필요한 말로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남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깊은 고난에 들어갔다. 우린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첫째로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고 있겠거니 그렇게 쉽게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겠냐. 나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겪겠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벌을 줄 만큼 주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고난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그런 차원에 국한된다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욥기를 쓸 이유도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신앙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관한 더 깊은 이 통찰을 위해서 욥기는 씌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고 감추고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격식을 차리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벌거벗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건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감추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들끼리 조금씩 감추고 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진실합니까?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교활할 뿐이지. 다 도토리 기재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끼리 그렇게 서로를 밝히고 사는 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부르짖을 기회를 허락하신 게 욥기예요. 욥은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부르짖을 일이 부족한 게 없어. 그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욥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뭐 때문에 부르짖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 봐서 더 열심히 해. 이 가지고 있는 걸 지켜야 되는데 혹시 아이들이 범죄를 해서 애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애들을 위해서도 애들 목까지 제사를 지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겉보기에. 그러나 사탄은 그 동기를 알아. 영적인 존재니까. 아이고 저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은 잘 못하면 이상하죠. 한번 건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욥이 이런 반응을 보이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작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은 욥의 비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욥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욥이 몸부림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욥은 내 친아들이니까. 왜 네가 입양한 아들처럼 구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요 고난의 신비예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뭐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안 내보냅니다. 이제 뭐 물려줄 게 많은데 뭐로 내보내요. 큰아들 뭐 상속하고 둘째 아들은 뭐 또 뭐 자회사 세워서 CEO 만들면 되지 뭐로 내보내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걔를 멀리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더 사랑하니까. 가서 고생해봐야 되니까.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부르짖어봐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욥이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예면과 예절과 그 모든 걸 다 지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림막이나 방패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냥 시궁창에 내던져지듯 뒹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다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욥처럼 좋은 신앙을 가지다가 고난을 만나든 아니면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입양한 아들로 다루고 그런 관계로 끝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오레곤주 상원의원을 지냈던 그분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입양대에 갔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입양한 미국 아버지가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때려.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왜 안 때립니까? 나는 데려왔다고 안 때리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때렸을 때 그때 나는 진실로 사랑받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그냥 벌벌 기듯이 자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거겠죠. 따라서 고난은 그 모든 걸 벗겨내는 것이고 우리의 각질화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래 모습, 연한 속살이 돋아오르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 고난을 견뎌내면 묵은 살이 다 굳은 살이 제하여지고 새 살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랑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저 욥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성경 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깊은 고난 가운데 무슨 성경이 읽히겠으며 죽을 것만 같은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형제와 자매를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를 품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냉담하고 더 형식적이고 더 예배에 익숙하고 더 종교적이 되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믿는 자들끼리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주님께서 더 내버려두면 욥이 괴물이 될까 봐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맡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온 몸부림을 치며 뒹굴며 악을 쓰듯 주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부르짖음, 진정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단 해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 대신 주님께 늘 다가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찌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각자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옆에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전부를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사랑받은 자만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천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잔소리에 익숙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해 달려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다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